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오늘 이 본문 5장 1절 갈라디아서는 지금까지 바울이 해온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의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하갈과 사라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서 우리는 그와 같은 종의 자녀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종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장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쭉 해온 것에 대한 마지막 반토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다루었고, 이를테면 구원론이에요. 그 다음 부분은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소위 말하는 뭐 성화론, 거룩한 삶, 크리스천 라이프 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 우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죄로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래 구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는 것은 율법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성령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이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 것이겠죠.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지금까지 한 말의 그 요점은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이 들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이 이 새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율법이, 그 자손들의 삶을 율법이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저 막연하게 우리가 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인 줄 알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단호하게 아주 확정적으로 이 구원과 율법, 믿음과 율법, 은혜와 율법, 칭의와 율법은 공존할 수 없다, 상생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아주 잘라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의 대조죠. 이스마엘은 종이 낳았으니까 종의 자식이고, 이삭은 약속의 어미가 낳았어, 어머니가 낳았으니까 그것은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여종인 하갈하고 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내쫓았다 하는 그 아브라함 가정의 스토리를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은 원론적인 주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율법 생활은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바울의 강력한 포인트를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이런 과격한 아주 급진적인 이 복음 사상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그러면은 율법에서 명기한 여러 가지 그 좋은 도덕적인 계명들, 또 관례적으로 교회에서 해오는 그런 종교 행위들을 다 버리라는 말이냐? 그런 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거죠. 근데 중요한 질문은 그런 행위들이 있어야 하느냐, 없어야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슈가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그런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것들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죠? 그래서 만약에 상관이 좀 있다라고 말하면은 바울이 완전히 부정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식의 얘기는 일단은 던졌어요. 그렇지만은 언약 백성의 그 상징적인 의식이라 할 수 있는 할례, 구약시대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무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이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 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나와서 예루살렘 회의 때 방해하고 그랬죠. 그래서 말을 바꾸면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서 온전해져야 된다 하는 그런 교리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대로 의하면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언약 백성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후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법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의 구원 등식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열두 지파, 그 다음에 어디 시내산 율법,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그 카테고리 안에 연결이 돼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종자들을 이방인으로 있다가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을 유대교에다가 묶어들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지 않느냐?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이방인들이라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소속된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논리예요. 좀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제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말하기를 할례를 받으면 유대교의 모세법 전체에 자기를 커밋해야 한다는 뜻이라 이거죠. 할례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언약 백성의 증표였기 때문에 구약 시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롭게, 그러니까 죄인을 하나님 눈에 의롭다고 보는 그런 칭의를 가져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율법은 죄인을 어떻게 하냐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하고 속박을 해요. 법으로 묶으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통제를 바울이 말하기를 그것은 종의 멍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는 벗어버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죠? 하갈을 내쫓으라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한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이런 율법의 규정에 매개하고 이방인들의 자유를 박탈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은 자유를 잃어버린다. 무슨 자유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유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인데 그 자유를 다시 스스로 얼고 매는 짓이다. 그래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도 어떤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질 않아요. 예수를 믿고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신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믿음으로서 그 자체로서 완전히 하나님 눈에 의로운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칭의 구원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뭘 강조하죠? 칭의를 계속 강조합니까? 그리스도의 구속과 십자가의 타당성과 정당성과 유효성을 계속해서 말하고 역설하고 있어요? 아니,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무슨 행위겠어요? 원칙적으로 행위라는 것은 거룩한 성품이에요. 선행이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세상에서 복음의 가치관으로 올바르고 정직하고 의로운 그런 선한 삶을 사는 일보다는,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교회 활동에 집중된 종교행위가 더 많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도 있어야 하고 청교도 필요하죠. 여러 종류의 교회 활동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들이 율법화되고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영성을 좌우하고 영성을 판단하는 지름대가 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복음과 모순된다는 말씀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런 종교 활동 자체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근데 할례 의식에 참여를 하고 모세법의 절개를 준수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떻게까지 말이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수고가 헛될까 나는 두렵다 그랬어요. 내가 이거 헛일한 거 아닌가 나는 두려워한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 활동이 이미 온전한 구원으로 받은 구원을 무슨 뭐 보강하려거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율법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새 언약에 배치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이 옛 언약, 율법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옛 언약으로 돌아간 것은 모순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모세법에 따른 예배가 있고 그리스도의 법에 따른 예배가 있어요. 이 설교라는 것이 뭐 이름은 같아요. 다 같은 설교입니다. 그렇지만은 율법으로 돌아간 메시지가 있고 새 언약에 기초한 강해가 있어요. 같은 돈으로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십일조와 같은 기계적이고 율법적인 헌금이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자원 헌금이 있어요. 같은 선행이라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위선이 있고 자기를 숨기는 겸비한 선행이 있습니다. 같은 형식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요. 그렇지만은 외형적인 의식이 있고 성령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 같은 것을 알아요. 행위구원을 부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율법 행위가 신약 백성의 신앙성이라고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같은 성도의 이름은, 그렇지만 같은 교인이라도 모세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이 만약 우리 교회들을,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둘러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아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반복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편이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다르다면 우리에게는 뭐 유대주의자들 교사가 와가지고 뭐 할례 받으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강단의 설교자나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모든 목사나 신학자가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수의 교인들이 그런 교사들로부터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지나친 과언은 아닐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 없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신자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방법은 반드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에게 준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근데 다급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후손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만 여종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유대주의자들은 하갈이에요. 그래서 하갈과 동침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의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생산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화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원리와 그 대열을 벗어나면은 이런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현대판 유대주의자들은 모세 율법에 근거하거나 혹은 사람이 만든 규정들을 놓고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래야 주님 잘 섬기는 것이다 이래야 교회가 잘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잔뜩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칙은 복음의 원칙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말하는 모세의 원칙들입니다. 교권과 교회 조직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통제하기 위한 그런 규정들이라고 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렇게 악용하는 거죠. 이를테면. 모세의 가르침은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임시 표지판이에요. 그러면 그 표지판에 머물 것이 아니라 표지판이 가리키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죠.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 백성이 우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표지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표지판이 가르치는 목적지에 가서 그곳에 머무는 것이에요. 갔다가도 돌아오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요. 예수를 믿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 머물지 않아요. 다시 모세의 표지판으로 돌아가서 여기 뭐라고 썼나 그거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아보려고 약속의 아들을 억지로 낳아보려고 결국 믿음의 영역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는 비극이었죠. 그래서 그 믿음 생활에 큰 구멍이 뚫렸고 그의 가정생활에 파탄의 위기가 왔습니다. 하갈과 동침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이 더 온전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더 거룩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회복은 됐지만 개인적으로 커다란 고통과 손실을 입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같은 길을 간다면은 결국은 이런 아브라함이 겪었던 커다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살되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법을 하루 종일 읽어도 거기서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육적이고 정로가 아닌 그런 편법을 쓰려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그 참 자유를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유가 뭐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사실 많은 자유를 허용하셨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야처럼 율법에 1조, 2조, 3조 해서 딱딱 그대로 해라 그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의 건전한 상식 또 우리의 건전한 지혜로 판단하도록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그것이 새언약 백성의 큰 특권입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쭉 수십 가지 이게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묶여서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의 자유 복음의 경의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감동에 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안식일이죠. 그렇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각 신자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할 자유가 있어요. 레벨이 달라요. 우리 각자가. 그것을 가르침을 적용하는 데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신약성도를 위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지혜를 사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전한 판단을 하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그것을 배우고 익혀서 자라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점점 자라가는 말이면 이것이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기뻐하지 않은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율법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복음의 가치관을 익히면서 자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육적이 될 때도 있고 세속적 가치관의 잔재를 털어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실족하기도 해요.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는 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행착오가 반드시 있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복음적인 가르침과 교회 전통에 따른 그릇된 행위를 우리가 행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돌이켜서 등을 돌리고 인간적이고 모세적인 규율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여기거나 복받는 길로 생각한다면 그건 육체를 따르는 것이에요. 성경으로도 돌이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성령을 믿어요. 그러면서도 성령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가 주님인가 다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주권 아래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머리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고서 일 잘 되면 주님이 복 주셔서 복 받았다고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아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뭐 눈에 보입니까? 성령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잘하시는 일,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는 일을 성령이 도우십니다. 지금 성령 우리에게 와 계시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하는 데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율법과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확지할 수 있겠어요?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그냥 계속 다니는 거죠. 제가 과거에 뭐 임시 목회를 여러 군데서 했었는데 거기 한 참 진짜 누가 봐도 인정하는 교회 생활에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내 분이 사석에서 나하고 얘기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자기는 사실 집사지만은 또 교회 생활도 오래 했지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집사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교회 현실이에요. 또 그런 분 아주 신실하다고 인정받습니다. 교회 활동에 아주 열심히 지니까 한 번도 빼먹는 일 없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그야말로 목사님 말씀 순종 잘하고 모든 프로그램 전적으로 투신하시고 모든 시간 내에서 뭐 찬양대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다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일 없고 성경 읽고 깨달은 것도 물론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힘쓰고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종살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은 신실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율법 생활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반대하는 율법 아래로 들어간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느냐 말이죠.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강의 설교를 해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을 보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정로를 달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의 길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에 무지하면은 유대주의자들이 꽤인가 주장에 넘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많은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 무슨 뭐 신천지다 뭐다 하는 일이 뭐 이단 종교가 뭐 걸핏하면 생기고 또 생기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그냥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이 넘어간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무지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당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잘못일까요? 물론 본인들 잘못이 있죠.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 신학자들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하기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 되고 뭐 신학자 되고 하면 다 대접받고 뭐 그게 하나님 잘 생기는 길인 줄 알고 그리고 서로 되려고들 그러잖아요. 무엇 때문에 신학교 가고 무엇 때문에 신학 박사가 되고 무엇 때문에 강단에 서고 가르치고 하느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딴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진리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행복의 열쇠인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투신해서 그것이 뭐 먹든지 못 먹든지 간에 우리 자신의 우리의 라이프를 커밋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이프를 커밋하는 건 죽고 사는 거, 생사를 맡긴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박해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따라가야죠. 모범으로서 하나님이 사도바리 제시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깨달아야만 율법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종의 멍에에서 해방시켰으니까 다시는 종로서 하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말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된다. 강조는 하지만 그런 말씀 순종하느냐 그죠? 순종 안 하죠. 다 불순종하면서 예수 믿고 사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각자 자신은 종의 멍에를 지고 사는 부분이 없는지 부분적이라도 말이죠. 그래서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든지 뭐 교회적으로든지 끊어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입니다. 내 멍에는 쉽다고 그랬죠. 무겁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자유의 멍에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으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독재정권 밑에서 자유 없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어도 그것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믿어주고 서로 보살피면서 사는 정직한 사회 그런 것이 자유에 기반된 것이죠. 그 자유를 묶어버리면 그 묶는 통치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킬 수도 없고 내 구원이 확실해지지도 않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도 않는 율법의 멍에를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성화를 돌피지도 않고 죄책감만 일으키는 율법과 인간이 만든 전통적인 그런 율법에 해당하는 그런 규정에 매여서 교회성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교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율법에 해당하는 크고 작은 짐들을 많이 지웁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에 순응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고 복받는 길이라고 가르쳐요. 성화의 노하우라는 것은 대체로 보면은 무슨 뭐 영성훈련이다 뭐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대체로 보면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십계명 잘 지키면 거룩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자유를 주지 않아요. 자유가 없는 가운데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멍에예요. 종의 멍에는 많은 신자의 등을 휘게 하고 절름거리게 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럼 어떻게 그 자유를 체험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뭐 설 자신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가 입고 있는 예수님의 의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전적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모든 것을 다 충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 율법의 수준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자신의 흠없는 삶과 죽음으로서 대속의 죽음으로 성취하셨어요. 기독교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내 것으로 내가 물려받고 완성된 십자가 구원이 주는 용서, 그것이 주는 기쁨, 그것이 주는 안전, 이미 의롭게 되었다는 선언을 받은 새로운 신분으로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완성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좀 모순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품에서 시작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완성품을 보고 즐기고 사용하고 활용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그 완성품을 체현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실천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마치 신생아처럼 나중에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만들어진 아기가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자라고 성숙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포텐셜과 그 목적을 실현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신분으로서 온전한 신분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천 일이에요. 여기 오렌지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이거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나는 이 오렌지가 나를 위해 마련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았어요. 근데 이 오렌지 자체는 아무런 흠이 없어요. 내가 이 오렌지를 더 오렌지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완성품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걸 그냥 잡고 있으면 안 되죠. 그 껍질을 까서 내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겨 먹을 때 그 맛을 알고 그 오렌지 먹는 재미를 느끼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오렌지를 준 사람께 감사하게 되겠죠. 구원은 십자가로 완성된 것입니다. 덧붙이고 빼고 할 거 없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삶을 살 때에 비로소 그 구원의 의미가 피어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막 출고한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름을 붓고 닦고 조인다고 해서 뭐 더 나은 자동차가 됩니까? 이미 다 온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더 나은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시동을 걸고 고속도로를 달려봐야 아, 참 새 차가 좋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구원은 내가 운전을 하듯이 날마다 이용할 때 그 가치와 편리함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농간으로 이미 받은 온전한 구원을 율법 행위로 개선을 하고 더 확실하게 하려고 시도했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구원의 실체를 온전하게 파악하고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은 사랑으로 믿음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임을 당하고 율법의 행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된 유업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5장 2절에서 이런 일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물론 죄인입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작은 죄들을 지어요.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호적에 이미 이름 들어갔어요. 그거 삭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받아주신 것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마음을 놓아야 돼요. 여러분은 속죄의 피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추후에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신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좀 나다지 못한 일을 하고 이런저런 일에 연루가 되고 나면 구원의 확신이 줄어들거나 그것이 희미해지거나 그것이 흔들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고 아, 율법을 버리니 내가 죄인이구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럴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가요. 왜? 거기에 용서가 있어요. 율법에 용서가 있습니까?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만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보고 성령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기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 자유를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기도 해야지만 계속해서 그것은 누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받은 자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릴 줄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미사하고 살아요. 성령의 격려도 미사하고 말씀에서 오는 환희도 미사하고 하나님의 그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위로의 음성도 미사하고 또 성령께서 나에게 지시하는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 잡음들 때문에 듣지를 못합니다. 5장 1절에 나오는 바울의 결론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